402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부르시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를 계속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덮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핵심 도구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화로운 곳이고 그곳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전부 교회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의 교회 시초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디딘 선교사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24세에 중국에 와서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방황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선교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1865년에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눈을 들어서 조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심한 마음이 오로지 조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선 사람을 만나고 조선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1866년도에 왔을 때는 이미 한국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1866년 1월 12일에 런던에 있는 런던 선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선교사 한 명이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픕니다. 그 말 속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 외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66년 9월 1일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한강인 줄 알고 올라갔었는데 대동강이었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군중과 병졸들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고 타고 있던 사람들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1866년 9월 1일 저녁에 노을이 빨갛게 져있는 그 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의 목을 친 군졸의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춘권.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나중에 이 박춘권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총과 칼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었고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엇이라고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많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는데요.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13세 소년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성경책 세 권을 받습니다. 그 책을 받고는 겁이 나서 평양 관리 박영식에게 그 성경 세 권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박영식 씨가 성경을 펼쳐보더니 그 종이의 재질이 좋은 것을 보고 찢어서 집에 붙였습니다. 도배를 한 것이죠. 도배를 한 박영식 씨의 집은 놀랍게도 나중에 그 집이 뭐가 되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성경을 갖다 주었던 13세 이 최치량이 후에 박영식 씨의 집을 삽니다. 그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는 좋은 종이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그 집을 사서 주막으로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이죠. 주막을 만들었는데 이 최치량과 박영식은 도배되어 있는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지 27년 후에 그 장소에 누가 오냐 하면은 마포 삼열 목사님, 마펫 선교사님이 그곳에 옵니다. 마펫 선교사님이 와서 하필 이 최치량이 운영하고 있는 주막에 들르게 되죠. 그곳에서 붙어있는 성경책과 그리고 최치량과 박영식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치량과 박영식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에 관한 일화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과 박영식이 회개하고 마펫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펫 선교사님에 의해서 바로 그 주막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나중에 그 주막을 허물고 큰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죠. 널다리골 교회 이름을 장대현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그곳이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를 했던 이 박영식 씨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 젊은이가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내 마펫 선교사님이 널다리골 예배당에서 한 사람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마펫 선교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는 널다리골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 한쪽에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27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했던 박충건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부흥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얼핏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손가락질을 할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보다도 약 20년 뒤에 1885년 4월 5일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서는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보다도 한 살이 적은 26세였습니다. 그가 서울에 도착을 해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2년 후에 1887년 9월 27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거하고 있던 그 사랑방에서 14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는 언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을 한 후에 각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우리 조선으로 파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1891년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배위량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1893년 4월 22일에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은 대구에 백인이 처음으로 나타난 날입니다. 네, 배위량 선교사님은 대구에 도착을 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대신에 1898년에 배위량 선교사에게서 인수를 받은 안의화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인데 한국 명칭이 안의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안의화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대구의 첫 번째 교회가 이 안의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남성정교회입니다. 남성정교회, 지금의 제1교회를 말합니다. 안의화 선교사님이 남성정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교회들을 분립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남성정교회까지 오기 힘들어서 있는 위치에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립된 최초의 교회가 경산에 있는 사월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침산교회, 달성설화교회, 칠곡복리교회, 그리고 범어교회, 우리 교회 부근에 있죠. 범어교회, 서문교회, 효목교회, 남산교회, 그리고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상동교회, 두산교회, 하양제일교회, 파동제일교회, 서산교회, 성민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제일교회는 대구의 어머니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시초가 어떻게 되는가?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21년에 동운정에서 김경삼 씨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김경삼, 우리 김경식 장로님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경삼 씨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남성정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삼 성도 집에서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오다가 1923년 8월 20일에 이 남성정교회에서 200원의 현금을 가지고 200원을 드려서 동운정 기도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동운정의 기도소를 만들면서 김경삼 성도를 영수로 직분, 이 영수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는요, 목사를 돕는 사람을 조사라 그랬습니다. 이 조사는 나중에 발전해서 전도사가 됩니다. 장로를 돕는 사람을 영수라고 그랬습니다. 장립집사를 돕는 사람을 서리집사라고 그랬습니다. 조사는 전도사로 발전을 했지만 영수직은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그 영수직은 없앴습니다. 영수로서 기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이 김경삼 영수가 1928년에 4월 29일 김경삼 장로로 남성정교회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1929년 9월 8일 남성정교회로부터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당시 동운정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성도 52명, 이 52명이 초대 당회장인 초대 목사님인 이만집 목사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독립된 교회죠. 그 봉산교회가 오늘날 드림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87년에 우리 드림교회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물론 이제 논란도 조금 있지만 87년보다 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90주년 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7년에 교회 역사를 주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 90년사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드림교회 역사 책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 또 작은 교회, 역사가 긴 교회, 짧은 교회, 소위 잘 나가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놀랍게도 문을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도 있죠. 안정적인 교회도 있고 미자립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공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공적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을 수 있는 교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영원히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죠. 저는 우리 드림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섬겨나갈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말씀을 전할 것이고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답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여기에 모여서 강단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집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어보니까 일주일에 제가 교회를 몇 번이나 나가는지 아세요? 다섯 번이나 나갑니다. 그 뉘앙스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다섯 번이나 나갑니다. 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다섯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세어보니까 다섯 번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7일간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나오시는 분입니다.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온 어느 성도님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주변으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온 이유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루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많게는 일주일 내내 교회를 나오고 다섯 번씩이나 교회를 나오고, 아니 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쉬는 날에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만나러 오는 것 아닙니까? 이곳 오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안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뜰만 밟고 가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중에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깜짝 놀라서 야곱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 끝을 바라보니까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한번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곳에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야곱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수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주인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열쇠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가 있고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실 때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이 땅의 문도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랬더니 무슨 복이 있냐면은 원수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이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달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교회나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4대 교회는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열어주신 이유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키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은요,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심한 압제를 받았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도시 전체가 참 많이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늘 불안한 곳이었죠.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낙심입니다. 믿어도 별거 없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시무룩해지고 왜 이랬느냐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환경 속에 주눅이 들지 않았고 그 환경 속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쳤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손을 놓고 싶은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손가락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나를 돌아보았고 짜증을 내는 대신에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성도의 손을 잡고 우리 힘을 내자. 환경은 이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이렇지만은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내자.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몇 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 있습니다. 그분을 간호하는 분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군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이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서로 손을 잡으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별 다른 특징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능력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자가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연약한 교회였지만은 환경이 좋지 못한 교회였지만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손을 잡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일어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리켜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랬죠.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사하면서 힘을 내서 나가는 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텨온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 아버지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집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